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넓은 품으로 늘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과 부활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민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민감하여 저희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각자 제 길로 세상의 기준에 자주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릇 행하는 저희들이지만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독하여 성장하면서 세상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을 느끼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내려놓은 예수님처럼 죄를 낮추어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나안 백성들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때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신앙의 자리,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섬기는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으로 계속될 사사기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지, 신앙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줄 터인데 그게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죠. 압제를 당합니다. 쫓아내라고 한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냈더니 그 족속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계속 시달리는 거죠.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란 문자 그대로 하면 뭐 심판관, 재판관이지만 당시로서는 정치적, 또 사법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타락한 신앙의 패턴. 배교, 압제, 그 다음에 신원 살려달라고 이제 그냥 부르짖는 거. 그러고 나면 또 구원, 또다시 배교, 이런 패턴을 자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 한 줄 읽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일이 흡사하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신앙을 조금 이렇게 변질시키다가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렸고, 그 혼합주의 신앙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되새겨봄으로써 우리 신앙은 어떻게 그 순수함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걸 알자고 이거 지금 읽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 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당시에 총칭해서 쓰던 단어입니다. 바알을 명사로 쓰면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남편도 바알이라고 불렀고 또 통치자들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여러 형태로 나와요. 바알브릿, 뭐 바알부올, 바알갓, 바알세붑, 바알이 계속 들어가죠. 주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바알브릿 하면은 언약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건 세겜 땅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을 이름 붙여 바알브릿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바알부올 하면은 모압 족속들이 믿었던 거예요. 열린 주 이런 뜻이어서 자기들의 무슨 기도에 열려있다는 뜻인지 어쨌든 바알부올이라고 불렀어요. 바알갓 하면은 이건 행운의 주예요. 운을 가져다 주는 주라는 뜻.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바알갓은 가나안 땅 북부 지역 사람들의 바알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바알세붑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서 뜻은 파리가 워낙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파리 때의 주, 파리들의 주예요. 우리가 들으면 다 우습게 들리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그들의 신을 이런 이름으로 불렀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동사로 쓰면 결혼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그들의 신을 부르는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쪽 그 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서는 이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자기들의 신을 통칭해서 부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스타롯이 나와요. 아스타롯. 예. 아스타롯은 예. 바알의 배우자가 되는 신이에요. 무슨 신이 배우자가 필요한지 어찌됐건 이 바알에게다가 이 아스타롯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신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봐서 만나서 눈이 맞아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알 혼자 있는 게 안 됐는지 아스타롯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원래는 이게 아스타로트라는 말인데 양떼, 새끼 양을 말해요. 네. 바벨론에서 이걸 이스타르라고 불렀고 또 시리아 지방에서는 아나시라고 불렀던 이 여신인데 어쨌든 이 모든 시대는 뭘 것 같아요? 농경사회 신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수확을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경작과 수확을 위해서 이 신이 존재해야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보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신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두 신이 교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신전 앞에서 먼저 교합을 하는 거예요.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짓거리를 그렇게 한 거겠어요?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요라는 이름, 다산이라는 이름, 전쟁의 승리를 빈다는 목적으로 신전에 가서는 늘 신전에 있는 남창, 여창들하고 성적 음란을 저지르는 그게 종교랍시고 그 종교를 믿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종교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가서 쾌락도 즐기고 아 그리고 무슨 번영도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그리로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요. 게다가 무슨 엄격한 무슨 뭐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무슨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타락성, 이 음란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게 사실은 바알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홍해를 갈랐습니까? 바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바알이 무슨 요단강 물을 멈추었습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뭘 했다고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자기들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약조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정착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 결심하면 쫓아내 주셨어요. 본인들이 안 쫓아낸 거죠. 그 약속이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24장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제 입으로 여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들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깨뜨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겜 언약을 맺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순이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 돌이 들었다고 돌도 세우고 별하별 예, 물증을 다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해놓고 하고서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갔다. 그들에게 절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겠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정말 애굽 땅에서부터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어긋나면은 징계받는다. 여기까지 미리 못을 박아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약속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파기하면 그 모든 혜택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헌신작처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징계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내 자식 아닌 거죠.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 징계합니까?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을 왜 징계하겠어요? 이 징계한다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계는 어디 보면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분노한다는 것은 여전히 관심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무관심한 존재를 놓고 누가 분노하고 누가 잔소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불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준,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은 불변의 기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안 맺으면 모르되 맺으면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무사하다. 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네. 너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징계 안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아무 징계가 없고 잘 무사히 넘어가면 아,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나는 사생아구나. 아니, 친아들이면 징계가 있어야 마땅한데 아무 징계도 없이 넘어간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크는 것, 부모 밑에 크는 것은 잔소리 듣고 자라는 것이고 징계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가 싫다고 우리가 오늘날 그 징계 자체를 범죄시하잖아요. 체벌을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란 기준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싫고 체벌이 싫고 징벌이 싫기 때문에 기준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목적이라고요. 무슨 단순히 진화론이니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려라. 성경에 있는 기준 따위는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준과의 투쟁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담이나 무슨 이런 게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예. 담이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다면 세우면 됩니다. 근데 기준이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회복돼야 될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고. 따라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뭡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제3의 성이 있다고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의 기준,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체벌받는 거 싫다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고소하라. 어떻게 체벌 좀 받는다고 부모를 고소합니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뭐 아예 인권이 소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 언약을 깨도록 하는 것. 예. 그리고는 그냥 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같이 예배 드리자. 와서 뭐 같이 뭐 음란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온갖 폐역한 짓을 다 저지르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말이죠. 뭐 모든 열 가지 계명만 지키려도 숨이 턱에 차는데 그런 계명 아무 소용없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 다른 신으로 달려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아홉 가지 계명보다도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이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외 다른 걸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걸 허물어뜨리는 게 가나안 우상 숭배의 목적 아닙니까?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니 뭐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셔야죠. 진노 안 하시면 친자식이 아니라는데. 진노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빼앗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징벌이래요. 여러분 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다 빼앗기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뺏기는데, 다 빼앗아 가겠다는데, 노략질 하겠다는데, 그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약탈하는 건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대요. 이후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대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요단을 넘어서 들어올 때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기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정벌이 끝나지 않았어요. 땅 분배 끝나지 않았어요. 쫓아내는 정화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도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되는 일이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걸? 근데 그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기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뭐 얘기 안 하셨습니까?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안 쫓아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 같은 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발에 티눈 하나 생겨보세요. 그럴 때마다 괴롭습니다. 아,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만. 옆구리에 가시가 들리면 여러분, 꼼짝달싹을 못해요. 목에 올가미가 걸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족속들을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면은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심해질 거라고. 안타깝게도. 근데 이런 꼴을 당하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부모가 무슨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꼴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해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사들이 여호수아나 모세와 구별되는 까닭은 모세나 여호수아는 전민족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사사들은 고통이 극심한 지역별로 지파별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그 속성이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으로 인간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나의 밖에서 오는 힘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걸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자력갱생의 모험은 그건 뭐 다른 수행적 종교에서 있는 개념이지 우리가 일신론적 신간 개념에서는 절대로 구원이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는 불가능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본질적으로 나 이외의 존재로부터 인간 이상의 존재로부터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그 사사에게 순종하면 될 터인데 그러나 조금 살만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고통을 덜게 되면 또 우상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냐, 이 얘기예요. 남의 얘기냐. 살만하면 딴짓을 하고, 병 좀 나으면 또 딴짓을 하고.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 참, 예, 끔찍한 얘기예요. 구원해놓고 나면은 또 돌아가니까 또 압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또 슬피 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속을 끓이는 하나님이 안타깝습니까? 누가 더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는 주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지, 우리가 지금 안타깝다고 지금 뭐 넋두리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면, 확실히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켰다가 숨 좀 쉴만 하면 또 되돌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바알 신에게 달려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스타롯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슨 뭐 같이 살건 따로 살건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냔 말이죠. 우리는 뭐에게 그렇게 달려가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알은 누구를 말하고 우리에게 아스타롯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 핸드폰의 단축번호로 저장한 것들이죠, 뭐. 단축번호 1번, 뭐, 돈, 2번 음란, 3번 취미, 4번 반려동물, 5번 뭐 자녀들. 하나님은 6번이나 7번쯤 되나요? 그게 우리 집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알 신전은 지금 우리가 밖에 있지 않아요. 모든 데스크에 있는 PC가 바알 신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상 위에 다 바알 신전이 차려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음란물에 적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음란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알에게 달려가기가 쉬워졌는지 몰라요. 아니, 핸드폰, 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다 성경 앱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앱도 깔려있지만은 뭐, 주식 거래도 깔려있고, 무슨 뭐, 비트코인도 깔려있고, 거기 뭐, 이상한 앱들이나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손에 다 바알 신전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디 사람들 공공 모인 장소나 뭐, 어디 대합실이나 말이지, 그 공항에 이런 가면은, 100명에 99명이 이 바알 신전에 앉아 있는 거라고 지금.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애 따두거리는 사람, 뭐, 예. 책을 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여행을 갈 때 책을 한 권씩 꼭 들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예. 구별되는 삶이란 그거예요. 저는 이거 덜 보는 사람이 구별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이게 바알 신전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켜기만 하면 혼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오늘부터 단축키에 1번 하나님, 아니 1번 아니라 요새는 보니까 0번이 있더라, 0번.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저장해두세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그게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로 다시 복귀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보다도 먼저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취미나 내가 중요한 관심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라야 내가 2번이지. 안 그러면 내가 늘 1번이고 내가 관련된 것들이 다 2번, 3번을 차지하고 마는 것이죠. 사사가 있을 때는 정신 좀 차렸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금세 그냥 그 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이 장소 떠나고 나면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고체계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있을 때 뭐 예,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만 조금 예, 이렇게 작동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동 시스템을 머리가 회전하는 작동 시스템 예? 이 세상의 메시지가 내 머리 안에서 디코딩, 코딩이 풀려나가는 모든 이 회로를 바꾸는 게 이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든지 이 성경적 회로 속에서 이게 흘러가고 해석되고 그리고 또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투를 버려야. 눈 뜨면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진짜 주기도문을 외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안 되고서는 지킬 길이 없는데 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 뭐 저부터도 그렇게 뭐 하려고 뭐 정말 결심해 보지만 쉽지 않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냥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을 하겠어요. 더욱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악순환이라는 건 여러분 범죄는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키면 원상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타락할 때 크게 타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타락의 악순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다음에는 더욱 타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사이클이 점점 커지고 그 범위가 점점 확산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큰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 지키도록, 우리 가족 지키도록, 교회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큰 물, 이 홍수의 흐름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부르짖는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호세아를 불러. 호세아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저기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 있어. 창녀인데 그 데리고 결혼해와.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죄를 졌다고 창녀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울 때마다 너 고통을 한번 겪어봐. 그걸 기록해두라고. 그게 호세아서예요.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바람나서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바람나서 나가서 빚지면 또 빚 갚아주고 데려오고 예? 그렇게 데려오는 여자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해. 내가 가다가 이제 앞으로 전부 가시담을 만들고 이게 발을 꽁꽁 묶어 놓듯이 못 다니게 사방을 못 다니게 막아버려야 그래야 남편에게 이제 돌아오겠지. 그게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못 겪을 일을 겪고 나서 돌이켜야 그때야 본 남편이 그래도 낫구만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너 왜 남편이 벌은 돈 가지고 가서 이상한 남자한테 돈을 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왜 그걸 바알에게 갖다 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니.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주다니 말이나 되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야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예? 남편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써버리면은 여러분 남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 개발한 거라고요. 예? 저 중동 땅에 가서 남편들 생명 팔아가지고 돈 좀 달라 벌어오고 월남에 가서 목숨 팔아가지고 달라 좀 벌어오고 그래서 지금 먹고 살게 된 거라고요.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분탕질을 지금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다 내놔라 그거. 곡식도 내놓고 포도주도 내놓고 양털도 다 내 것이니까 다 도로 내놔라. 잘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네 건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뺏겠다는 사람 있으면 다 뺏기는 거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버렸으니 내가 여호수아 앞에서 쫓아낸 그 다시 이방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 데리고 잘 살아봐라. 너희들 같이 잘 살아봐. 살아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했던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굳건히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을 믿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예. 어떤 젊은이가 그랬대요. 예? 뭐 부모가 빚만 남겨주고 갔는데 그 사업을 잘 일으켜가지고 빚을 다 갚고 큰 돈을 벌었대요. 예. 그래서 당신은 실패했을 때 이렇게 뭐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뭐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 실패가 어디 있냐? 예? 살아있는데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인지 어떻게 속단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이 무슨 실패가 있겠어요? 어려움을 끼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실패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는다고 그게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인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성공임을 굳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성공한 듯이 보이는 실패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실패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위대한 신앙의 성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칫하면은 세상의 기준들에 비추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늘 변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과는 턱없이 다른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은 여기 99마리 양을 여기다 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비효율, 그런 비효용이 어디 있습니니까? 세상은 99마리 이 안에 있는 양을 잘 지키는 게 성공적인 경영이에요. 그런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51마리 있고 저기 나간 양이 49마리 있으면은 59마리 양을 지키는 게 다수결의 원리란 말이에요. 수가 많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듯이 경영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비효율적, 비효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모가 손가락 열 아들, 아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너는 짧으니까 버리고, 너는 뭐 손에 뭐가 생겼으니까 버리고, 이 손가락 이래서 버리고, 저 손가락 저래서 버립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이나 효용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예? 해마다 성장하는 게 그게 교회 성장입니까? 예수님이 첫 해는 12명, 그 다음에는 24명, 예? 3년째는 36명씩 불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있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네가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보다 앞서 지금 지키고 있나 아닌가? 내가 말씀의 기준이 먼저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먼저인가 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1번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1, 2번을 헷갈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이게 뒤집히면 신앙 다 무너지는 것이다. 신앙은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1, 2번 순서 바뀌는 거예요. 1번을 1번으로 영원히 지키는 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첫 자리를 잃지 않는 것, 세상의 효용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유혹당했던, 하와가 유혹당했던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 동일한 기준의 실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합니까? 비효율적인 것 버리고 효율성만 추구하면 얼마나 지혜롭게 보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혼자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 클럽, 무슨 클럽, 무슨 클럽. 예? 왜 클럽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기 때문에 클럽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클럽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한 클럽이 너무 많더만. 특별히 밤에 여는 클럽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나 효용성이 큰 걸 실용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실용주의에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그냥 안락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실용성 따지다가. 여러분 가난 백성 쫓아내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농사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 아는 사람 데리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도움이 됩니까? 실용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용주의가 교회 들어오면 혼합주의적 신앙이 탄생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비효율적이더라도 비효용성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 폈다 깔았다 폈다 깔았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그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효율을 끝까지 고집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개했다 폈다 하지도 않잖아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제는 그냥 살아라. 그래서 절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게 곧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한테 징계가 임했습니다. 징계받는 중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저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에? 회개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빗나갔나? 어디서 잘못됐나? 어디서 돌이켜야 하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내가 주님의 첫째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지, 세상의 클럽에 가입하고 싶고 그 클럽 나도 만들고 싶고 세상의 클럽에 가입하면 모든 일이 풀어질 것 같지만은 주님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음침한 골짜기요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식별이 안 될 때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분별력이 흐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그토록 지혜로워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될 것 같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돌이킨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옳았다는 것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며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 돌이키기는 길을 원하오니 주님 세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영원한 길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길의 초입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시선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옳은 길로 여기고 이 길만을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하나님의 친자녀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